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6월 4일 화요일. 신약이 말하는 죽음. 요한복음 11장 11에서 14절, 21에서 25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51에서 54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에서 17절을 읽어보라. 구약의 묘사와 비교하면 신약 기자들의 죽음에 대한 묘사는 어떠한가? 구약과 신약 모두 죽음을 잠이라는 상징으로 표현한다. 성경에서 잠이라는 단어는 적어도 53번 이상 죽음과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성경 기자들은 죽음 직후 의식을 가지고 육체를 떠나는 불멸의 영혼이란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여기에 신약은 구약에서 이미 암시했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있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측면을 더한다. 복음서는 영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강조한다. 마귀나 어떤 음부의 권세도 믿는 자 안에 있는 영생의 확신을 빼앗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정복하셨다. 굳게 닫힌 것 같았던 무덤문이 열렸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가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무덤에서 부활할 것을 확증한다. 바울이 한 말을 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고린도전서 15장 16에서 18절. 죽은 사람이 사후에 이미 천국의 복락에 들어갔다면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미 천국에 있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바울의 요점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기초이며,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죽은 자들은 여전히 땅에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주신다는 부활의 소망에 관한 다른 성경 구절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 그러나 죽은 자들이 이미 하늘에 있다면 왜 베드로는 우리를 위해 하늘의 간직한 기업에 대해 이야기하는가? 신약의 신자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을 간절히 고대했다. 하늘의 간직한 소망은 신자들에게 이 땅의 삶의 시련 속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다. 교훈입니다. 신약도 구약과 동일하게 죽음을 잠으로 나타내며 거기에 더해 예수의 재림의 때 있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때에 받을 하늘의 간직한 소망을 기다리라고 말한다. 묵상. 부활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그토록 강력한 소망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은 왜 중요합니까? 적용.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부활의 믿음을 간직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영감의 교훈입니다. 죽음으로 헤어진 자를 부활 때 만나게 됨. 우리가 사랑하는 식구들이 죽음으로 헤어지게 된다. 우리는 영원히 잠든 저들의 눈을 감겨주며 무덤에서 장사하고 다시는 저들을 못 보게 된다. 그러나 소망은 우리의 정신을 버티게 한다. 우리는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며 예수님 안에서 잠든 사랑하는 식구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저들은 죽었던 땅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가려뽑은 기별 2권 259-260. 하늘의 소망마저 왜곡하는 교묘한 사탄의 속임수가 가득하니 우리에게 깨어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신 자유를 누리게 하시되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문제들에서 지켜주시고 말씀을 항상 연구함으로 진리를 나타내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 이 땅에서도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행복을 주는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13,870분의 1입니다. 인디언 켈트족의 기도문에 나오는 축복입니다. 앞으로 겪을 가장 슬픈 날이 지금까지 가장 행복한 날보다 더 나은 날이기를, 그리고 신이 늘 당신 곁에 있기를. 13,870분의 1은 38년간이나 병자로 살고 있는 자에게 찾아온 단 하루, 바로 예수님을 만난 날입니다. 그 날이 성도님들의 오늘, 그리고 또 다가올 모든 날의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예명부터 둘째, 셋째에 이르기까지 말라, 말라, 말라라는 부정의 계명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십계명은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의 삶에 젖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계명들이기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넷째 계명은 다릅니다. 긍정입니다. 적극적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단순한 계명에 기억하여라는 적극적인 의지와 거룩히라는 구별된 행동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꼭 해야 할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넷째 계명이 행복입니까? 아니면 짐이십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계명이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날 법입니까? 아니면 지키면 우리들에게 행복이 되는 축복입니까? 우리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그리고 셋째 계명을 다 살펴보면서 분명히 계명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 주겠다고 하시는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축복이 되기에 하나님께서 간절히 호소하시는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이 넷째 계명도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분명합니다. 천호식품에 재미난 광고가 있었습니다. 남자한테 참 좋은데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직접 말하기도 그렇고 꽤 오래된 광고이지요. 천호식품에서 나오는 산수유로 만든 영양 보양제입니다. 이것을 회장님이 직접 선전을 했습니다. 참 좋은데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여러분, 가끔 우리는 살면서 적절한 표현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답답하여 가슴을 치거나 그런 게 있어 직접 해보면 알아 라고 말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에 나오는 이 안식일 계명도 사실은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삶에서 체험해야 할 진리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너의 아들이나 너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이나 너의 가축이나 너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여호와가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그 시작도 이유도 기능도 모두 하나님 여호와로 시작하여 하나님 여호와로 충만합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라고 38년이란 긴 시간을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몸으로 살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 물이 움직이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성경 말씀도 아닌 그저 전해 내려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만이 그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희망에 운명을 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고약하게도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효염이 있다고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는 그의 고백처럼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아픈 자들이었으며 낫기를 소망하는 믿음 있는 자들이었을지 몰라도 남을 향한 배려나 양보나 사랑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니 예루살렘의 한복판에서 이럴 수 있을까요? 성경의 곳곳에 배어나오는 절절한 사랑과 모든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속의 주제인 구원과 그것을 위한 가슴 시린 희생과 헌신의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입니다.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디 가신 것일까요? 콩탕이 맛있는 음식점을 제가 20년도 전부터 알게 된 단골집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부임한 직후로 아직 성도님들이 저에 대하여 잘 모르실 때였습니다. 직원 헌신회로 사슴의 동산에 다녀오게 되었을 때 식사를 위해 고모네 콩탕집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를 고모네에서 식사하자고 했고 실제로 성도님들은 저의 고모님이 하시는 곳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식사를 끝내고 나왔는데 어느 집사님이 누가 고모님이세요? 라고 묻질 않으시나 혹은 고모님이 음식 솜씨가 참 좋네요 라고 하시지를 않나. 그런데 이름도 고모네라고 지었네요. 재밌다고 말씀하기까지도 하셨습니다. 아뿔싸. 저는 본의 아니게 거짓말쟁이가 돼버렸습니다. 사실 그 집에 저의 고모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냥 음식점 이름이 고모네 콩탕일 뿐이지요. 제가 그 집을 알게 되어 찾아갔던 것은 고모가 아니라 콩탕 때문입니다. 38년 동안 중풍병자는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이 동할 때만을 기다렸고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을 노력했습니다. 38년이란 13,870일을 그리고 그 중에 있었던 1,970번의 안식일에도 그렇게 그곳에서 물의 움직임과 자신을 넣어줄 사람과 제일 먼저 이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는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그 스스로는 1등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그곳 예루살렘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곳이며 천사가 아닌 메시아를 만나야 하는 곳이며 자아가 아닌 이타적 사랑을 나누는 곳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드디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안식일을 누리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도 뵙게 되었습니다. 그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된 이유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통하여 삶의 행복을 주는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여호와로서 스스로 계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6일째 특별한 창조물로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넣어주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좋으셔서 심히 좋았더라고 하시며 그 기쁨을 어찌할 줄 몰라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일들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신 섭리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필 6일일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라면 꼭 6일이 필요하신 것일까요? 만약 6일이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활동 일주기 또는 생체 시계는 생명체들에서 생화학적, 생리학적, 행동학적 흐름이 24시간의 주기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드 캉돌은 미모사의 잎이 24시간을 주기로 움직임을 알아내었고 브래디는 바퀴벌레가 외부의 자극 없이도 일주기로 리듬이 유지되고 초파리는 계속 빛을 쬐는 실험에서도 700세대에 걸쳐 생체 리듬이 변하지 않고 유지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또한 24시간의 밤과 낮이라는 틀 안에서 안정합니다. 이렇게 생체 시계를 보며 지구상의 생명체들은 지구의 자전에 적합하게 적응되어 왔다라고 진화를 말하는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생명체들이 생존 본능으로 똑똑하다고 자부심을 느낄만 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스스로 생명력이 없는 피조물들에게는 적당한 쉼이 필요함을 잘 아셨기에 지구를 자전과 공전으로 돌리셔서 밤과 낮이 생기게 하셨다고 믿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할까요? 안식일은 그래서 말로 이해되지 못하는 꼭 체험해야 할 행복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계명은 일곱째 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는 것까지 포함된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행복은 힘써 일해야 하는 6일의 노동에서도 경험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 그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루의 시작을 규정해 주셨습니다. 밤부터 시작하여 피조물들이 푹 쉬고 낮이 되면 깨어서 활동하게 하신 것입니다. 더더욱 일주일 단위로 보면 사람은 마지막 6일째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시작되는 첫째 날, 곧 일곱째 날에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일할 수 있는 힘을 먼저 얻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능하지 않은 피조물인 것을 잘 아십니다.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밤부터, 그리고 사람의 시작을 안식일의 쉼부터, 축복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상납의 날이 아니라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내도록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전의 날, 축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간절하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이렇게 삶에 행복을 주는 복음입니다. 안식일은 꼭 우리의 삶에서 그러므로 체험해야 할 행복한 삶입니다. 동물 행동학자이자 생태학자인 최재천 교수님은 동물들을 관찰하며 글을 쓰고는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다윈 이후 최고의 생물학자라고 불리우는 스티븐 제이 굴드도 만만치 않은 환경에서도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생명체들의 생명력을 관찰하고는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옳다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사실 두 분 다 진화론 학자들로서 생명과 존재의 가치를 극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의미 없는 것이 없고 쓸모없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만 인정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비단 생명체들 뿐만 아니라 무생물들은 물론 자연현상들조차 모두 그 역할과 이유가 분명합니다. 있으라고만 하신 것들도 이렇게 가치가 있을진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정하시고 지키라 당부까지 하신 안식일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1절에 그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고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을 거룩하게 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똑같이 지구가 자전하여 밤이 되고 낮이 되는 것이며 24시간이라는 길이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 날에는 특별히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도 아니고 그 날은 만유인력이 깨어져서 우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다는 것은 그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에 들어가는 이들을 향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행복을 주는 귀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특별한 존재만 지키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는 물론 너는 물론 아들과 딸은 물론 종들까지도 아니 손님도 아 그리고 무엇까지도요? 네, 가축까지도 포함하셨습니다. 안식일 자체가 아니라 그 시간을 구별하여 지키는 모든 이들에게 복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산모가 태아를 위해 좋은 음식, 좋은 음악, 좋은 생각을 하듯이 말입니다. 만약 창조의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라면 굳이 복되게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존재케 하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은 사실 안식일의 복으로 충분히 충전이 되지 못해서입니다. 안식일을 기다려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하여 계획하신 삶의 행복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죄악의 세상에서 수고하여야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은 그 자체가 분명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안식은 편안할 안자에 쉴 식자를 쓰는 것으로 편히 쉼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동경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런 안식의 쉼마저도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고 전제처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하려면 힘써 일해야만 하는 것처럼 마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에서 보듯 쉬게 하여줄 사람들은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여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에 막역한 친구 5명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종주였습니다. 일요일 새벽 6시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선인 망우리 고개에서 해 뜰 때 땅 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부산 동네에 입성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여행 코스를 잡은 친구가 경치가 좋고 유명한 고개들을 찍고 가도록 하였습니다. 요즘은 24단 기어가 들어가고 카본 소재에 가볍고 잘 나가는 자전거들이 많지만 당시에는 5단 기어가 최고였고 그것마저도 흔치 않았습니다. 5명 중 5단 기어는 3명뿐이었고 저와 한 친구는 기어가 없는 맨 자전거였습니다. 6월 셋째 주에 뜨거운 햇빛 속에 6일을 자전거 위에서 구르고 또 굴렀습니다. 다리에 알이 베기고 허벅지가 쓸려서 따갑고 살은 타서 벌겋게 익어갔습니다. 그런 중에도 말입니다. 신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리막길입니다. 다리를 벌리고 환호성을 지르며 시원한 바람을 가르면서 신나게 내리막을 질주했으니까요. 신림고개, 중령고개를 내려올 때는 2시간여 동안 거의 가만히 있어도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상상하시는 것처럼 그 고개의 정상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이상 몇 배의 시간 동안 수고와 땀을 흘린 뒤에나 얻을 수 있는 보상이었습니다. 이래서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나 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단어는 힘써와 모든 일입니다. 이 두 단어는 지금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넷째 계명인 편의심의 계명에 6일 동안은 이렇게 워커홀릭하라고 하십니다. 사실일까요? 안식일 하루의 행복을 위하여 6일 동안은 이렇게 힘써 일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빗방울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질 때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산에서 계곡을 타고 흐르는 물들도 바위와 부딪히고 폭포도 되지만 힘있게 떨어집니다. 파도가 칠 때에 바다에서 파도가 힘들어 힘들어 하지 않습니다. 만유 인력의 힘이 끌어당겨주기 때문이며 달이 당겨주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모든 현상들은 자연의 법칙을 따라 순응할 때 평안할 뿐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도 사실 법칙에 순응하면 결코 힘들지 않은 복음입니다. 이것이 삶의 행복을 주는 안식일의 참 이야기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란 것을 아시지요.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하실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모든 일 또한 땅을 정복하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미 다 축복해 놓으신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아름다운 일을 해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과 하나님이 없이 내가 생존해야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의미 있는 일들을 주님께서 주신 안식일의 축복의 능력으로 감당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미리 제정하셔서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미리 살게 하신 삶에 행복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하면 용감해지죠. 제가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먼저 덜컹 약속을 했습니다. 집안 청소는 당연 내 몫이고 매일 아침 당신을 위하여 당근즙을 짜서 바치며 일주일에 하루는 목회가 아무리 바빠도 가정이 우선이니까 가정의 날로 보낼 것이야.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미리 알았더라면 적어도 매일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라는 말은 조금은 여유롭게 제가 얼버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키지 못하는 불성실함 때문에 저를 쫓아내는 악처가 아니라 다행입니다만 결혼 생활을 해보지 않은 무지와 사랑의 용감함에 영락없는 거짓말쟁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지키지도 못할 계명을 스스로 만들었는지 아내가 알기에 지키지 못해도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요즘 창의력이 크게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창의력의 최고의 에너지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아이디어가 저절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대상물로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사랑함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모든 창조에는 그분의 사랑의 크기만큼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아이디어를 총망라해서 계획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구속하시기에 능하신 그리스도의 권세의 증거로 창조사업을 가리킨다. 안식일은 사람의 마음에 잃어버린 에덴의 평화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구주로 말미암아 회복된 평화에 대하여 말해준다. 시대의 소망 289쪽에 있는 안식일의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그분의 사랑의 계획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나의 창조함을 받은 자녀들아, 나의 능력을 받아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안식일을 통해 창조의 능력으로 매일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삶의 행복이 넘치는 남은 자손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삶에 행복을 주는 네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주 옹호하는 자, 내가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경험담.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어떤 사람이 흰 옷감을 내게 가져왔다. 그리고 나에게 규격이 다른 여러 사람들의 옷으로 재단하라고 하면서 성격과 상황에 대해 모든 설명을 더해 주었다. 나는 옷감을 잘라서 필요할 때에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다. 나는 내가 옷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옷을 입을 자격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저것이 내가 재단해야 할 마지막 옷감인가 하고 물었다. 아니다라는 대답을 들었다. 내가 일을 끝내자마자 또 해야 할 일감들이 쌓였다. 내 앞에 놓인 일의 양에 나는 기가 꺾였다. 그래서 내가 지난 20년간 남의 옷을 위해 옷감을 재단했는데 나의 수고는 보답이 없고 나 역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나는 나에게 옷감을 가져온 사람에게 내가 옷을 지어 입혀야 하는 어느 한 여인에 대해 말했다. 나는 그녀가 그 옷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며 그 옷을 그녀에게 제공하는 것은 시간과 재료의 손실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녀는 매우 가난했고 지능이 낮았고 버릇이 단정하지 못했으므로 새 옷을 곧 더럽힐 것이었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옷감을 재단하라. 그것이 내 임무이다. 손에는 내가 보는 것이며 내가 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듯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뜻하신 바를 펼치신다. 그러나 너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알지 못한다. 그처럼 불쌍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반면에 생활의 축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좋은 환경과 지력을 소유하였지만 개선의 이점이 많이 주어졌지만 결국 밖에 버려둠을 당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불쌍한 영혼들은 이 약한 빛을 의지하며 살아왔고 그들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개선하였으며 개선을 위한 완전한 빛과 충분한 혜택을 누렸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발전을 이루며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나는 오랜 가위질로 못이 박힌 손으로 이런 일을 계속하는 것을 생각하니 움츠려 들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그 사람이 다시 말하였다. 옷감을 재단하라. 아직 쉴 때가 아니다. 나는 피곤함을 심하게 느꼈지만 다시 일을 하기 위하여섰다. 내 앞에는 빛나는 새 가위가 놓여 있었고 나는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즉시 나의 피곤과 실망이 사라졌다. 그 가위는 내가 힘을 들이지 않아도 잘 드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래서 나는 비교적 쉽게 옷감들을 잘라내었다. 이 꿈으로 격려를 받아 나는 내 남편과 앤드루스 형제와 함께 그라티옷 사기나우 투스콜라로 가기로 결심하고 나에게 일할 힘을 달라고 주님께 의뢰하였다. 그래서 2월 7일에 우리는 집을 떠나 55마일을 달려가서 약속한 알마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여전히 일하였고 자유롭게 그리고 힘차게 일하였다. 그라티옷에 있는 친구들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였으나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건강개혁과 일반적인 준비에 뒤져 있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이 기별의 사업과 정신의 번영에 필요한 질서나 효과가 부족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앤드루스 형제가 3주일 후에 그들을 방문하여 그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 자화자찬할 생각은 없으나 내가 어떤 가족에게 예리한 증언을 써주었는데 그들이 그 증언을 받고 유익을 얻었다. 우리는 아직도 그 가족에게 깊은 관심을 쏟으며 그들이 주 안에서 번창하기를 원하고 있다. 비록 그라티오스의 사업에 관해서는 실망의 빛이 보이긴 하지만 그들이 도움이 필요한 것을 깨닫고 바라게 될 때 우리는 그 형제들을 돕게 되길 바란다. 알마의 집회에 사기나우 세인트 찰스와 티타 바와시에서 참여한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우리를 강권하여 초청하였다. 우리는 당장 그곳에 갈 계획이 없었고 길이 열리면 투스콜라를 방문하고자 했다. 투스콜라에서 소식이 없자 우리는 티타 바와시로 가기로 결정하고 투스콜라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편지를 보냈다. 티타 바와시에서 우리는 상상외로 새로 지은 큰 예배당에 안식일 준수자들이 꽉 찬 것을 보게 되어 기뻤다. 형제들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고 우리는 자유를 누렸다. A 형제의 충성된 노력으로 이곳에서 좋은 일이 이루어졌다. 심한 반대와 핍박이 따랐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들으러 오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리는 것 같았다. 우리의 수고는 모두에게서 호감을 얻은 것 같았다. 나는 이곳에서 한 주일간 11번의 집회에 참석하여 한두 시간씩 여러 차례 설교하였고 또 다른 집회들에도 나갔다. 어떤 집회에서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어떤 이들을 권유하여 그들이 한 발 더 전진하여 십자가를 지도록 하는 노력을 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은 침례를 받아야 했다. 오늘은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양식 시간입니다. 이삭 줍기로 고단한 하루 일과를 마친 루시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루시에게 말합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본 나오미의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불안에 떨게 했던 며느리가 안전하게 돌아온 것도 모자라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양의 곡식과 거기다가 자신이 먹을 볶은 곡식까지 챙겨왔으니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오미는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실 나오미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많은 곡식을 가져올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나오미도 이삭 줍는 사람들의 고단한 생활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기 전에 어쩌면 자신의 밭에 와서 곡식을 줍던 사람들을 여러 해 동안 보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렇게 많이 주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루시 가져온 곡식의 양은 자신이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양의 곡식을 가져온 것입니다. 한 에바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양의 곡식을 주워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특별히 밭의 주인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가 주인의 은혜를 입었을 거라 생각하고 며느리를 선대한 밭의 주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진정으로 기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언제나 겸손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언제나 감사할 줄 압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박수를 쳐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어머니가 묻자 루시 대답을 합니다. 오늘 일하게 한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루시 보아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은 어떻게 보아스라고 알았을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자신이 보아스라고 말한 적도 없고 일꾼들이 알려주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룻은 말하기를 보아스가 자신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룻은 일하는 일꾼들에게 주인의 이름을 물어보았을 것이고 일꾼들이 룻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보아스. 보아스의 이름을 듣자마자 나오미가 외칩니다. 룻기 2장 20절.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는 보아스의 이름을 듣는 순간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친척입니다. 여기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생존한 사람이며 누가 사망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생존한 사람은 나오미와 룻일 것이며 사망한 자는 자신의 남편인 엘리멜과 또 두 아들 말륜과 기륜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보아스는 자신이 흉년을 피하여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기 전부터 남편 엘리멜렉을 비롯한 자신의 가정에 넉넉하게 은혜를 베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가 이제는 이국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청상 과부가 되어 이방인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온 자신에게 여전히 큰 은혜를 베풀고 있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는 가장 먼저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이어서 참으로 엄청나고 귀한 이야기를 룻에게 들려줍니다. 룻기 2장 20절 후반부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 이야기는 보통 말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가까운 친척으로서 자신의 가문의 대를 이어줄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 물을 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했는데 당시 기업 물을 자는 이전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소유였던 토지들을 되찾아줄 권리와 그녀와 며느리의 소유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땅이 있을 경우에 가장 먼저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고엘 제도를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엘은 쉽게 말하자면 친족이라는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좀 더 깊게 표현하자면 구속하다, 친족으로서 행동하다,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친척의 역할을 하다 하는 의미로서 구속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엘 제도는 친족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제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고엘 제도는 고대 히브리 민족 사회의 독특한 제도들 중 하나로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레위기 25장에 보면 가난한 형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그 빚을 갚음으로써 그를 종의 굴레에서 벗겨주어야 했습니다. 또한 형제가 자신의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 값을 치름으로써 다시 그 토지를 돌려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민수기 5장에 보면 자기 형제가 죄를 지었을 경우 친척은 그 형제의 죄값을 물을 의무를 지게 했습니다. 민수기 35장에는 만일 자기 친족 중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위하여 살해되었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를 위하여 피해 보복도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엘 제도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형제가 자식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와 가장 가까운 형제의 순서대로 남겨진 미망인과 계대 결혼을 통하여 그 가문이 존속되게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계대 결혼이 무엇입니까? 계대 결혼. 모세는 신명기 25장에서 계대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이 상속자 없이 죽었을 때에, 즉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는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후손을 이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형의 이름을 세상에서 잊혀지게 하지 말고 길이길이 남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좀 의아한 제도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한 가문이 계속해서 존속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계대결혼 또 고엘제도였습니다. 한 혈연 공동체에서 구성원들 간의 생명과 재산, 가문을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루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우리 가문의 고엘, 기업 물을자 중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그 말을 들은 룻은 보아스가 자신에게 한 말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21절에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여러분, 이 말은 보리 추수에 이어 밀 추수가 마쳐질 때까지 계속해서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 와서 이삭을 주라는 허락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보리 추수를 3, 4월에 밀 추수를 5, 6월경에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 와서 마음 놓고 이삭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오미도 대답합니다. 22절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아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해서 룻은 계속하여 보아스의 밭에 나가 이삭을 주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